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VOA 세계뉴스 시작합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안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P통신은 아조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소속 아조우 연대 지휘관의 부인 카테리나 프로코펜코 씨가 남편과 전화통화 뒤 병사들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프로코펜코 씨는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코펜코 씨는 남편과 병사들이 오로지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조우스탈 제철소 내 방어부대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포함한 마리우폴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6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정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장악해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새로운 노력은 오는 9일 전승기념일 행사와 우크라이나에서 상징적 성공을 원하는 푸틴의 열망과 긴밀히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조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남부 돈바스 지역 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5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침된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당 군함의 위치 등 다양한 범위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공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 재결에 큰 틀에 합의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5일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와 물자 반입과 관련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지난 1월 처음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동아시아에서도 유럽 내 독재적, 강압적 권력이 취한 조치들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긴밀히 공조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는 오는 9월 10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CA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6일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 씨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CA는 항저우 씨가 국제적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행병 상황과 경기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한 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렸다고 OCA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대학스포츠연맹도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마 군부 고위급 대표가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 조직과 다른 국제 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간의 5개 항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지난해 10월 이후 미얀마 군부 지도자에 대한 역내 주요 행사 초청을 배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약 92만 4,800명이 미얀마에서 주거지를 잃은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토요일 새벽 VU의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확장 억지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축하사절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U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미한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 정책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확장 억지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로 예정된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on the agenda when he visits South Korea and Japan.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들은 중요한 안보 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유대를 증진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공동의 도전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한 행동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력에 대한 약속이 철통 같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In light of North Korea's continued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test launch of multiple intercontinental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어떤 순방에서도 늘 그렇듯이 당연히 안전 진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순방과 관련해 그건 우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별도로 일본에서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호주와 일본, 인도,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과 만나게 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정상급 쿼드 회동을 출범시키는 역사를 만들었고 이번 정상회의는 그것의 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in Tokyo, the president will also meet with the leaders of the Quad grouping of Australia, Japa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 기간 중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전례 없는 제재와 수출 규제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백악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축하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부통령 남편이 이끌 8명의 미국 사절단에 4명의 한국계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한국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파견할 공식 축하사절단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 변호사가 이끄는 8명의 축하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위인 부통령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부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에모프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축하 사절단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메릴 스트링랜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토드 선혜김 법무부 환경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희정심 대통령 경제분야 인사담당 특별보좌관, 유명 소설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4명의 한국계를 포함해 한국과의 인연과 교류를 이어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미국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역임하는 등 의회 내에서 한국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 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를 둔 메들린 스트링랜드 의원은 지난해 의회에 입성한 뒤 한국계로서 이산가족 상봉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관련 문제와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워싱턴 DC 법무차관을 지낸 토드 선혜김 차관보도 한국계로 법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린다 희정심 특보도 한국계 이세로 대각관에서 경제분야 정부부처에 정무직 인사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시대 차별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제1한국인의 일대기를 다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린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도 민간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축하사절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미한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에 협력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해선 비확산 원칙과 제재체제를 유지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 윤 당선인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미동맹이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벌써 7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이제 심지어는 인권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동맹관계로 확대 격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신데요. 네. 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까지 꼽으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더 보강이 되고 그때 좀 빠진 부분들도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쿼드 그 워킹 그룹에 관해서 이제 백신 문제만 작년에 논의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 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군사 안보 역시 또 과학 기술,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조금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국의 정책을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부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시 작전권 전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시권 전환이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라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한미가 연합작전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아마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전략 자산들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배치가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를 해서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그 투발 수단인 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좀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가 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 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아니, 더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예. 작전 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가 뭐 이런 이념 이런 거로 결정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예.
북한 핵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에서 사실 가장 큰 그림돌입니다.
그렇습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이 비확산 체제를 지금 대부분은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이제 강조돼 왔고 우리가 이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더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이 조야나 학계에서도 과연 이 확장 억제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그 핵우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 뭐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 비확산 그 체제를 저는 존중하고 그래서 하여튼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그 미사일 그 대응 시스템도 더 고도화하고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그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핵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예. 네. 지난 2019년 2월 네. 미국과 북한 간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네. 결렬된 이후에 네. 사실 북한 핵 협상은 지금 중단된 네.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네. 그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러나 상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결론을 그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뭐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그 비핵화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문화, 체육 이런 교류는 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시는 데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건 있으십니까? 북한이 먼저 취해야 될 조치 같은 거.
글쎄,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는 인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하고 무한히 존중돼야 되고 내 반대편에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 하면 그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꼭 그것을 북한 인권 문제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인권의 무시 또 침해가 공권력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는 그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네. 대북 방송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북 정보인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네, 네. 혹시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북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에 이제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이거를 법으로 좀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건 좀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그런 인권 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외교위가 인준안을 승인한 지 불과 하루 만으로 골드버그 대사는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5일 본회의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습니다. 인준안이 4일 외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상원 인준이 이뤄진 것으로 지난 2월 중순 공식 지명이 이뤄진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공식 인준 절차는 이제 상원이 인준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임명을 받고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전에 서울에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북제재 전문가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7일 열린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측은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물러난 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이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며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새 대북결의 추진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n the first instance, we're having these discussions with our treaty allies in the Indo-Pacific. We've talked about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채택돼 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선 먼저 인도태평양의 조약 동맹들과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불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번 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는 동맹들과 대화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동맹들과 파트너들과도 논의하고 있다며 뉴욕에서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를 추진하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So we're not going to get ahead of any steps that the UN might take or the UN Security Council might take, but we do think that accountability is important.
프라이스 대변인은 UN이나 안보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 앞서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로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개선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는 북한의 행동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국제사회와 동맹과 파트너들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a challenge. It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ts members have recognized in the past.
프라이스 대변인은 UN 안보리와 안보리 이사국들이 그 위협을 과거에 인정했고 다섯 개의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들은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주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몇 주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여러 UN 안보리 결의안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중국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react to the Chinese reaction, especially to one like that. What I will say is that the PRC and the DPRK equally know where we stand.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밝히고 싶은 것은 중국과 북한 모두 우리의 입장을 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우리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밝힌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도 합심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두 장관이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고 미한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확장 억지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군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또한 서 장관이 성공적으로 국방장관 임기를 마친 것을 축하하며 그의 지도력 아래 미한 동맹이 강화됐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5일 오스틴 장관과 서 장관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미 북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2028년이나 그 이전에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5일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I have confidence in my ability to defend our homeland from a rogue state such as DPRK, North Korea.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능력에 대한 VOE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전날 알래스카 기지에서 미군의 조기 경보와 장거리 레이더 능력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북한이나 다른 불량 국가들의 우리 본토에 대한 제한된 공격을 격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As we go forward, they will continue to develop additional capacity and capability, and that's why it's crucial to field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on time in 28 or sooner.
하지만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를 적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이 역량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2028년이나 그 이전에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고 현 시스템의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let's just say I'm very comfortable with our ability to shoot down a limited attack on our homeland from the North Korean or any other rogue state at this time.
앞서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24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요격기를 적시 혹은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ICBM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세대 요격기를 가능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총 44기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 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군부가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이익 증진을 위한 기회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는 통화복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과제로 규정하고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3일 상원 군사위의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공군부 명의의 보고서에서 공군부는 국방부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과 그것이 야기하는 복잡한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유럽에서의 최근 사건은 러시아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이용할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공군부는 미 본토 방어와 공격 억지, 군사 충돌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태세, 그리고 회복력 있는 통합군 구축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군부는 고유한 능력과 역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군은 통합억지에서 국가의 주도적이고 가장 민첩한 선택지로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 부처는 물론 한국 등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부처 간 그리고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와 연결은 그 대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나 호주, 한국이 됐든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지원하는 병력 배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억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공군부는 또 핵 억지력은 통합 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통합군과 동맹, 파트너, 그리고 국가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의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라지만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솜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5일 VOA에 중국이 최근 미국과 한국 등과 잇따라 대북협의에 나선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m su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worried about the potential for things to go in a worse direction.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핵무력 강화 등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중이라는 진단입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북한을 향해 위기를 일으키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서울과 워싱턴도 위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외교부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국가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 류샤오밍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을 방문하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유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e flurry of Chinese diplomatic activity is due to their not wanting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중국이 더욱 수세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자신들의 군사 역량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베이징에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중국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 가능성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북한 문제는 주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 honestly think North Korea is not a high priority for Washington or Beijing.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 국제 현안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선 지금 외부 여건이 추가 도발에 좋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몇 주, 몇 달 안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시험이나 이를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변화를 주도록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 테이블로 북한이 복귀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된 양자 관계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반응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looking at the bilateral US-China relationship.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신장 자치구 인권, 홍콩 자율권,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우려 사안에 대해 미국이 목소리를 덜 높이기를 바라며 그럴 경우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다른 현안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 성김 대북특별대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과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관리가 미국 측에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양보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이러한 접근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타이완 북한 문제를 연계한 전략적 협상이나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육자회담 재가동을 제안할 경우 대북 외교가 장기간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누구라도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과잉 대응하거나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위해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등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중국엔 타이완 문제가 주요 사안이라며 현재 미중 소통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관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 셈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위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시사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냉소적인 침묵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해온 사실을 말해준다며 중국은 이제 북한이 영구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한국을 위협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가치로 여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한국의 자의적 방어 조치에 대해선 신속하게 항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론인 석자는 서울과 워싱턴은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다행이다면서 이런 협력을 통해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저지하는 데에 중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온라인 기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금식기도의 날인데요.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4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연례 행사인 북한자유주간을 열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인터넷 행사로 축소된 가운데 올해 자유주간은 여름으로 연기됐습니다. 대신 이 기간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금식기도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 자유주간을 처음 시작한 4월 28일의 의미를 두고 열리는 연례 행사로 올해도 세계 각지 기독교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2시간여 동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한 토마스 벨키 박사의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키 박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제시하며 기독교인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Today to provide some context, let us consider three questions. How does the gospel differ from juche? Two, what are we doing? And three, what will happen as a result?
기독교 복음이 주체 사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벨키 박사는 주체 사상은 현실에만 집중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라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는 33살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 3일 후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났으므로 이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며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벨키 박사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강조하며 복음이 주체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현실이 세상을 뒤집어 놨으며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벨키 박사는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통해 북한 땅에 자유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 북한이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기도와 간증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주민들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는 함경도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최북단 함경남도 함경북도에는 특별히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속히 해체해 주시고 곳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 목사는 지금도 탈북을 결심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청진, 무산, 회령, 신의주 출신 탈북민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켜고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한국 부산에 소재한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소속 탈북민 전사랑 학생은 영어로 간증했습니다.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출생한 전양은 지난 2009년 중국으로 탈북한 어머니가 인신매매 후 중국 남편과 살았고 자신은 언니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 3살 때 탈북했다며 경험을 나눴습니다. 8살에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전양은 이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고 어머니의 북송 소식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언니는 한국으로 먼저 떠났고 수개월 후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를 지나 국경을 넘어 언니와 재회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사랑 양.
I imagine meeting my mom dozens of times. Day in and day out, I miss my mom and waited for her to appear in my dreams. But she never came out. I wish she would come to Sou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bove all, I hope she is healthy and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17살 탈북 소녀 전사랑 양은 한국인 친구들의 친절과 애정, 장대현 학교에서 남북한 통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으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수전 쇼티 대표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 금식 기도의 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유럽, 호주 등지에서 기독교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쇼티 대표는 남아프리카에서 참여한 한 흑인 남성을 소개하면서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을 위해 늘 서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로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성경을 인용하며 환란의 때에 북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참여한 사람들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습니다.
Señor, te damos las gracias por todo lo que estamos haciendo y queremos esperar en ti para lo que tú vas a hacer. En tu nombre pedimos. Amén. 生命在祂里头，这生命就是人的光，光照在黑暗里。
북한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평양이 회복되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북한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이번 기도 행사는 4월 28일을 뜻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april28.org를 통해 참여 방법이 공유됐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모든 사람이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와 금식이라며 에베소서, 이사야, 누가 등 성경 구절과 영어와 한국어로 된 기도문이 올라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고아, 탈북 난민, 김정은,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과 함께 종교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기도, 축복을 위한 기도문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숄트 대표는 VOA에 김정은 정권을 이길 방법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라며 금식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을 고립시켜 한국과 미국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정보가 가장 큰 장애라며 이런 잘못된 정보와 생각이 사라지고 진실이 받아들여지는 날, 즉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돌볼 것이라는 진실이 통할 때 북한 정권은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숄트 대표는 매년 4월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올해는 여름으로 연기했다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때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20도, 양덕 아침 10도, 낮 20도, 시리즈 아침 9도, 낮 20도, 구성 아침 8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 17도, 강계 아침 6도, 낮 16도, 희천 아침 8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21도, 개성 아침 13도, 낮 23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1도, 신계 아침 12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2도, 낮 21도, 장전 아침 12도, 낮 19도, 평강 아침 12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0도, 낮 21도, 장진 아침 1도, 낮 11도, 청진 아침 9도, 낮 19도, 김책 아침 9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3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2도, 낮 1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당선인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한편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인 왕치산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이 히틀러는 유대인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양국 정상이 이번 주에 가진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프탈리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유대인과 인종학살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한 것에 감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이라며 반유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용서할 수 없고 놀랍다며 유대인 대학살은 유대인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격침할 당시 미국 정부가 군함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하자 미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호 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 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이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공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한 협정 체결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5일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와 물자 반입과 관련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지난 1월 처음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동아시아에서도 유럽 내 독재적, 강압적 권력이 취한 조치들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긴밀히 공조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는 오는 9월 10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CA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6일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중국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웨이는 황저우 씨가 국제적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행병 상황과 경기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한 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렸다고 오스웨이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대학스포츠연맹도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2023년